로마서 1장 3절 4절 우리 두 절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Concerning his son who was descended from David according to the flesh and was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in power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by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Jesus Christ our Lord. Amen.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부활절에 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하는데 설교자인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절기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소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그래도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 아내하고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를 한 3주 전에 이제 마무리를 해놓고 읽으면 읽을수록 힘든 거예요.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놓고 읽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됐는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어디에 초점을 두었는가 하면 거룩함에 초점을 맞췄어요. 거룩함. 오늘 읽었던 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nature, 그 성품이 있으신데 하나는 인성, human nature를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는 신성, 그 divine nature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성품이 이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은 우리 예수님의 인성, human nature를 가르쳐주고 있고 4절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 그 divine nature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이 대조를, contrast를 이뤄가고 있어요. contrast를 이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문장이기는 해서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약간씩 gradually developed 되고 있어요. 이게 점진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앞에 있는 자막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얘기인데 첫 번째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즉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망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는가 하면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 성경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말 있잖아요.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어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고 있었던 당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몰랐죠. 아,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에는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눈에 같이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밥을 먹었으니까 특별히 제자들 같은 경우는 같이 걸어 다니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큰 동기가 뭔가 하면 부활이었던 거죠. 세 번째로는 유출생을 통해서 다윗의 그 자손으로 났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몸으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장군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연약한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고난도 당했잖아요. 도망도 다니기 시도했잖아요. 연약한 분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통하여서 얻으신 이 새 생명은 거룩한 영의 권능의 생명이 된 거죠. 공간도 초월하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공간, 그 육친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이런데 영적으로는 이렇다. 육신으로는 분명히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저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결의 영이라고 4절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꿔서 번역을 하는 게 좋은데요. 거룩함의 영이에요. The spirit of holiness라고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영어 성경으로는 the spirit of holiness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성결의 영,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게 깨끗해져야 된다는 뜻일까?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말, 이제 제가 거룩함 이야기를 하면 한 두어 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줄여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만 지금 갈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 거룩하다. 거룩한 게 뭘까? 거룩한 것은 그냥 우리가 이루기 너무 힘든 그냥 추상적인 어떤 상상의 날개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현실이에요.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다고 우리는 그냥 아예 단정을 저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지만 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알아요. 그렇죠? 동정녀를 통해서 죄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삶의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사신 분이라면, 우리와 똑같이 죄 짓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 한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희생제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정합시다.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3일 만에? 강도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두 사람 다 아니더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던 한 강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부활 못했어요. 근데 누구만 부활했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다른 점이 뭡니까? 죄 없으심이에요. 거룩하심이에요. 그 거룩하심은 바로 이 부활의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거룩함의 삶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룬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같은 경우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이 거룩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얻은 그 열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어요.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죄 없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죄와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inheritance,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죠.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 거룩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말도 안 되니까 부활도 꿈도 못 꾸고, 근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감히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며 이것이 우리들의 유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따 결론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난데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사시고 온전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함의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내 멋대로 지저분하게 막 삽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도 우리 노태숙 집사님 양복 입고 오신 것처럼 저는 늘 주일날 양복을 입으니까 뭔가 하나가 또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꽂았어요? 헹클 주변을 딱 빨간 거로 딱 꽂고 왔어요. 그럼 이거를 꽂고 있는 동안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해요? 오늘 부활주일이다. 그러면 이거 꺼내가지고 막 코도 풀고, 아니 할 수는 있지만 막 그래서 코도 풀고 구두도 닦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오늘만큼은 여기다 고이고이 간직을 해줘야죠. 그게 부활주의래요. 그게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입혀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비밀이 있어요. 이 거룩함에 비밀이 있는데 이 거룩함이요, 그냥 어깨 멋을 딱 입고 잘생기고 키도 그냥 크고 이런 모습 속에서, 어유 웅장한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거룩함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연약함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났어요. 연약함 속에서 그 거룩함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아까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의 씨로 태어나셨고 다윗의 후손이었고 연약한 모습이었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욕먹고 그냥 손찌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냥 갈기갈기 찢겨지시는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뺨따구를 때렸을 때에도 대꾸하지도 못하고 반항하지도 못했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거룩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이런 거룩한 모습은, 아니 예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Almighty God,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냥 천군천사를 동원하고 그냥 수많은 천군천사와 함께 이 세상을 쑥대밥으로 만들어도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연약함 가운데서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더럽기 때문에 거룩함을 도저히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짊어지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짊어져줬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거룩함을 겉모습만 흉내내면서 닮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닮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거룩하려면 40일 금식기도 해야지. 이런다고 거룩해집니까? 진짜로 봤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40일 금식 기도가 마치 우리의 모든 거룩함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아, 요 말을 또 이렇게 갖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하나만 포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9개는 자기 거야. 다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렇게 흉내를 내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받았으니까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열매를 얻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거룩한 삶, 부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새로운 삶에 업데이트 되어 있는 그 버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느냐면 그게 뭐냐면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할 수 있다예요. 연약해요. 우리 다 넘어져요. 목사도 실수하고 여러분들도 실수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그 연약함 가운데서 거룩함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일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물론 우리가 일단 칭찬받아요. 참 고맙게도 우리가 일단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열매가 생겼어요. 우리에게도. 그 열매가 뭔가 하면 생명입니다. 그 거룩함과 생명을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죄 많은 우리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씨앗이 던져진 거죠. 내가 만든 씨앗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인 거예요. 씨앗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뿌리가 내려가고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거룩함은 생명이에요. 거룩함은 생명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도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렵게 얘기를 하면 그 성화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의 모습이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무엇으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거룩함은 의와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도구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예, 사랑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했으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사랑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공의가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공의가 실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의가 실천되어야 사랑이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 거룩한 삶 안에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모르잖아요. 모르기도 하고 꾀가 나기도 하고 유혹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거룩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다시요.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미 거룩함을 입었어요.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1년에 서너 번 깜빡깜빡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는데 저는 면도를 할 때 전기 면도기보다 손으로 하는 면도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날을 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이 무뎌지면 또 비기도 하고 그러니까 날을 갑니다. 근데 날을 갈아서 첫날 처음 쓸 때 그 레이저, 그 면도기에 의해서 제가 비는 장소가 있어요. 항상 거기는 예약을 해놓는 것 같아. 근데 알아요. 아는데,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데 어떤 날은 그냥 깜빡 잊고 그냥 습관대로 하다 보면 탁 하고 비어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 거룩함을 행하면서 의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아침에 나갑니다. 근데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몸에 뭐가 어디 묻었는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죠. 아, 나는 요새는 자꾸 흘려. 짜장면 먹을 때 턱 이거 앞에 안 대면 큰일 나. 짬뽕 먹을 때 이거 해야 돼. 나도 모르게 흘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더러움이 묻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함의 옷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룩함이 갖고 있는 힘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아, 나, self, 나의 자아의 무덤을 깨뜨립니다. 이 거룩함의 영이, 즉 The Spirit of Holiness라고 했던 이 성결의 영, 성령의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꽁꽁 묶고 있고 나를 이렇게 바운더리를 만들고 있고 나에게 이렇게 산성을 쌓아놓듯이 Fortress를 쌓아놓고 아무도 나의 테리토리는, 아무도 나의 바운더리는 건들지 못한다라고 내가 이렇게 나 스스로를 막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자아예요. 하나님은 그 자아의 자리를 깨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자아를 깨부시고 살아가십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게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아직도 나, 셀프가, 나의 자아가, 이고가 아직도 이렇게 있으면 아직도 내 삶을 부활하신 주님께 맡기지 못한 거죠. 그때 이 거룩함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아를 부숴뜨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너의 삶의 주인은 나야. You belong to me and I will take care of you.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내 뼈가 가루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자아가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